성경 말씀은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에스더서가 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현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성경책이죠.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 부림절의 유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부림절이라는 뜻은 바로 제비 뽑는다. 푸르에서 온 단어인데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제비 뽑은 날, 즉 아달월 13일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025년 3월 13일에 이 부림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에도 이 에스더서를 부림절에 자기 살아남은 것을 기념해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읽는다고 합니다. 저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부림절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저희에게는 에스더서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에스더서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밖에 생각이 잘 안 나죠. 워낙 이게 임팩트가 강해서 에스더는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금만 좀 묵상해 보면 에스더서가 좀 특별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에스더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에스더가 이게 좀 특별한 책이다. 하는 것이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특별하죠. 그리고 또 드러나게 하나님의 임재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다. 이런 말들은 다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기적이나 말씀을 인용하거나 또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또 성전이나 이런 어떤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이라는 언급은 19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를 이 관통하는 이 서사가 주로 어느 스토리에서 진행되냐면은 잔치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이 에스더 1장에도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잔치로 끝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총 10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그리고 치열한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게 보이는 복수도 나오고 좀 뭔가 좀 약간 일반적인 성경의 기록과 조금 맥락이 좀 달라 보이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초대교회부터 한 700년 가까이는 이 에스더서에 대한 주석이 집필되지가 않았다고. 칼빈, 종교개혁했던 칼빈도 에스더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 루터는 이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도 남긴. 그럼 어떻게 보면은 초기 기득교나 종교개혁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성경이 뭐냐?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계속 흥청망청 잔치하고 복수하고 왕궁에서 뭐 암투, 모략, 또 매수, 기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에스더서. 이것이 성경에서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겠죠. 이것을 알아야 에스더가 서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무작정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그냥 죽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어떤 말씀 구절도 인용하지 않으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중심 메시지는 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또 흥청망청 보이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말과 글이 아닌 이론과 형식이 아닌 실제 삶의 형식 현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우리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려지지 않는, 우리 오늘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 세상의 한복판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일어난 장소가 그래서 왕궁이죠.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또 이런 회당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또 선포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더의 또 전반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왕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첫 시작은 이 페르시아 왕이 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면서 에스더가 시작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5대 왕입니다.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름 불려지는 그런 왕이죠. 성경은 이 에스더를 시작하자마자 왕궁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왕비가 폐위되었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처음 시작, 여전히 잔치로 시작됩니다. 왕궁에서 일어난 이런 대대적인 잔치가 행해졌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제 아버지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왕으로 있은 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바사, 메대, 장수, 각 지방, 귀족, 지방관들 다 모아서, 그러니까 전국 몇 개의 성이냐면은, 그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온 모든 관료들을 다 모아서 크게 잔치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했느냐? 4절에 보면, 여러 날, 즉, 180일 동안 잔치했다. 180일 동안. 좀 지겹겠죠? 잔치를 하루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180일 동안을 잔치를 했다. 지방 정부 모든 관료들을 다 모아갖고 180 동안. 아마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순번대로 어느 지방 오고 또 지방 오고 이렇게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잔치합니다. 나중에는 또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먹고 마시자 이런 잔치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자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이 그 왕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왕국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전시 행정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그 이 백지방 관료들의 힘을 모으고 또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이 지방관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왕국을 드러내는 전쟁을 준비하는 앞으로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국가적 행사예요.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이런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정책적 수단을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그 백성을 설득하고 나라의 힘을 한 것으로 모으고자 하는 좋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 이 세계의 관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지금 그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에스더 입장에서도 지금 나라가 6개월 동안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에스더가 아 이제 나 왕비 되겠네.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왕비가 될 것이다. 나는 왕비가 소원이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에스더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는 포로 출신이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잔치하고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인도해서 왕비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와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 아 그냥 뭐 그거는 그거고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것이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 저 사람 저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렇지? 아 진짜 왜 진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를 세우고 계신다. 에스더를 세우고 계신다. 요즘 새벽마다 보는 룻기도 마찬가지죠. 룻기를 보십시오. 룻이 타작마당 가면서 뭐 했습니까? 이삭을 줬죠. 이삭을 줬죠.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했습니까?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운 거예요. 이삭을 줍고 쌀, 나락을 주운 겁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간 것이지 오늘 신랑감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좋은 사람 없을까? 하나님 저에게 신랑감 보여주세요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 나오미의 권면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나는 단순히 이삭을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삭 줍는 세상을 볼 때는 하찮은 일이죠. 별 볼 일 없고 아무 일도 아니고 정말 그냥 평범하고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하고 있는 하찮은 일, 회사에서 업무하고 있는 이 일,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아 내가 이걸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루 종일 복사만 하고 왔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세스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 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우리는 큰 일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선교를 간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막 생기죠. 근데 회사에서 복사하면 이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궁에서 잔치가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왕비 와스디가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으로 인해서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잔치 속에서.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왕비가 어떻게 폐위됐는가? 이것도 참 아주 이상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나중에 1장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했어요. 술기운이 너무 돌아갔고 술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어떻게 폐위됐냐면은 왕이 술 취해갖고 폐위됐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됐어요. 왕이 얼큰하게 취해서 얼큰하게 취하자 기분이 좋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왕비가 폐위가 됐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와스디도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저 남자가 술 취해갖고 술 주정한 거예요. 막. 주사가 일어나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참 이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왕비 입장에서도 참 억울하고 또 술 깨고 왕도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자기를 자책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술 먹고 무슨 일 했을까? 근데 이제 이미 엎질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왕비가 폐위되겠습니까? 왜 이때 왕비가 폐위되었을까요? 왜 그때 왕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된 에스더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왕비가 폐위됐어요. 급박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누가 세워지게 됩니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고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에스더가 왜 세워졌습니까? 준비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에스더가 에스더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죠. 에스더가 평소에 자기관리도 안 하고 계속 먹고 자고 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세워졌겠습니까? 평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세웠다. 그런 일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근데 에스더가 뭘 준비했는가? 그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준비를 한 거 아니죠. 내 꿈은 왕비야. 나는 공주가 되고 싶어. 그렇게 난 공주병이 걸려갖고 맨날 막 준비하고 나왔다 뭐 이렇게 그 하면 어때요? 포로 여자가 맨날 나는 왕비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잘 돌봐줘야 돼. 나는 왕비가 될 거야. 나는 왕비야.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비가 되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어떻어요? 부모도 없고 천한 신분이잖아요. 비천한. 왕비가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왕비가 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를 한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믿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인격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성을 준비한 거죠. 자기관리, 개인 준비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포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막 살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쓰실 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성경에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래요. 내가 뭐가 한번 돼보고 싶다. 뭐가 돼야겠다. 그렇게 작정해서 된 사람이 하나님 쓰신 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윗 왕도 내가 왕이 돼야겠다. 그래서 왕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내가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그거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쓰실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보아스를 만난 준비를 한 게 아니죠. 보아스를 만나야겠다. 보아스를 만날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 일을 했어요. 이삭을 줍는 것이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 각 개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 특별히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왕비 선발 과정인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나서 4년이 지난 이후에 왕비를 선택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이 왕비를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렇게 됐어요. 그 후에라는 이 시간적인 흐름이 왕비를 폐위하고 나서 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4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왕의 노가 그쳤다. 노가 그칠 때 왕비를 다시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노가 그쳐서 왕비를 다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에스더가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에스더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왕비를 그때 정하게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더를 세워야 되는데 그 준비기간이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어떻게 했느냐? 아하수에로 왕은 노가 그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이상하게 왜 노가 안 그치지? 4년이 지났는데. 아, 왜 자꾸 화가 나지? 분노가 나. 왕비 그 와스디만 생각하면은 이제 4년이나 지났는데 좀 이렇게 이게 좀 지나갈 만도 한데 생각만 나면 막 노가 막 들어와. 분노가 막 그치질 않아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게 화가 많지? 하나님이 화나게 하신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는 또 신기한 방법으로 왕비를 뽑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2장 2절에 보면 왕의 측근들이 또 제안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가 돼서 왕의 측근들이 뭘 했냐면 왕은 왕을 위해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렇게 해서 그 나중에 보면 각 지방 관리들을 명령해서 저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다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처녀를 왕비로 세우는 이런 제도를 제안했어요. 참 좀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 국가의 왕비를 뽑는데 그 선발대회를 한 거예요. 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국가의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비 뽑는데 천하 그 전국에서 미인 선발대회 이렇게 해서 뽑지는 않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이 왕비가 됩니까? 다른 국가의 딸이라든지 그런 정략적 결혼이잖아요. 주로 왕의 왕비는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자기 국가의 이익이 되고 또 동맹관계에 있는 이런 귀족 혈통, 왕 혈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측근들이 이상한 제도를 제안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왜 이런 일을 제안했냐면 바로 4년 전에 어떤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왕이 술김에 왕비를 패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이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래서 왕의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왕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지금. 정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엘의 왕이 왕비를 선발하는 국가적인 이 선발 방식으로 다시 이 바꾸면서 전국적으로 왕비를 뽑는 것은 종족 가문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다 등용하겠다. 다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왕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신하들이에요. 왕은 제국 전체를 끌어안는 이런 아주 좋은 왕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게 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에스더가 왕비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왕비는 가문을 중시한, 에스더는 포로 출신이잖아요. 유대인 출신이고 부모도 없고 참가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특별한 때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신하들의 제안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 왕비로 뽑히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국가의 위기를 전략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왕비를 뽑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국가 제도까지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제도가 다 바뀌고 있어요. 왕의 감정까지 바뀌시면 4년 동안 화로 가득 차게 하셔서 신하의 마음도 돌이키게 하시고 제도도 바꾸고 다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선발대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에스더가 뽑힐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그 아름다운 처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큰 대제국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에 아마도 내노라 하는 명문, 귀족, 가문 뭐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왔겠죠. 다 왔을 거예요. 경쟁이 뭐 치열했겠죠. 귀족, 가문의 사람들은 어떠세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관리도 잘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냥 평소에 관리를 잘했으니 뭐 아주 관리가 잘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근데 에스더는 포로 출신이에요. 부모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겠죠. 포로 출신인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는 별로 왕비가 될 생각도 못했어요. 모르드개가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고 주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느니라. 이런 일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든 이런 아름다운 자매들이 다 왔는데 해계가 누구냐면은 이 선발 과정을 총괄하는 내시 해계예요. 내시예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총관리자. 이 총괄하고 있는 해계 책임자의 눈에 어떻게 보면 이 처녀가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총괄하고 있는 이 사람 눈에 이게 탁 이렇게 눈에 띄었다. 그럼 이미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이미 줬어요. 지금 왕이 에스더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일곱 궁녀를 줬어요. 그리고 그 궁녀를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어요. 후궁으로 아예 옮겨버렸어요. 에스더를.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이게 된 거죠. 에스더가 완전 된 거예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렇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부모 없이 포로로 살아온 이 자매가 어떻게 이런 핵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대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좋은 거 많이 봤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 그 좋은 거 많이 본 사람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에스더만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딱 눈에 띄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에스더가 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별로 이쁘지 않아도 이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거죠. 실제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환한 사람. 생긴 건 어떤지 몰라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마 에스더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 그래서 시편 우리 잘 아는 27편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에 대해서 좀 왜곡된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삶이 아름답고 우리 보여지는 외모나 형태나 얼굴이나 몸새도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현재는 좀 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그 에스더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은혜로 변화된 이 아름다움이 에스더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을 모집했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수소문했죠.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저기 수금을 잘 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다윗이었겠어요? 다윗보다 더 잘 타는 사람이 있겠죠? 아마 더 뛰어난 뮤지션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타는 수금에는 그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타는 수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능력과 권능과 영감이 그 이 음악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탈 때는 그것이 좋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추천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이 이제 왕의 기르심 부심을 받고 왕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왕비를 뽑는 과정이 12개월이나 진행했어요. 이 12개월 동안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은 몰약을 썼고 6개월 동안 다른 향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12개월 동안 에스더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왕이 한 사람씩 만난 거죠. 그럴 때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에스더도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왕 앞에 섰단 말이에요. 에스더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왕이 또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 인생,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에스더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지각 변동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왕비가 폐위되고 뭐 국가 정책이 바뀌고 여러 많은 격변의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누가 세워지게 되는가? 준비된 사람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람을 또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은 아니죠.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왕비가 폐위되고 있는 이런 순간이 내가 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내면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타이밍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순간에도 에스더와 같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기적의 순간. 여러분, 이런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일이 남 일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기적과 같은 순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아무도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왕비로 세워지는 것 같은 기적적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르드개의 사건인데요. 모르드개의 감춰진 공로가 중간에 살짝 삽입됩니다. 모르드개는 아마 자유롭게 왕궁을 오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 대궐 문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이야기가 갑자기 진행되다가 갑자기 모르드개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삽입되어 있어요.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는 시도를 듣고 두 명의 내실을 신고하는 사건,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 사건이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모르드개가 발견해서 왕에게 에스더에게 보고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이제 왕에게 보고해서 두 내실을 이제 처형하는 이런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일이 22절에 나오죠.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을 왕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23절에 조사해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이루죠. 그리고 끝났어요. 모르드개가 두 사람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그거 끝나버렸어요. 큰 공로를 세웠는데 왕을 살리는 그 일을 했는데 뭐 칭찬이나 모르드개가 상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일지에 기록했다 이렇게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자기가 목숨 걸고 도와줬잖아요. 목숨 걸고 이 일에 참여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것도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시도가 있는데 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 총을 발견해 갖고 신고를 해서 왕이 그 대통령을 극적으로 구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 받겠죠. 그런데 그냥 일지에 기록하고 그렇게 했더라.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좀 특별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 삶에 이렇게 특별한 일, 이상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상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바로 모르드개를 세우고 높이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이 사건이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뒤에 나중에 6장이 나와요. 6장이.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언제 이 사건이 다시 복귀되냐면은 하만이 모르드개가 너무 미워갖고 그 장대를 50규빗짜리, 22미터짜리 장대를 세웠어요. 22미터짜리면 아파트 한 8층 정도 높이 돼요. 높은 장대를 태워서 그 밤에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왕에게 가서 모르드개 죽여야 됩니다. 고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왕이 잠이 안 와갖고 궁중 일기 좀 읽어봐라 했는데 딱 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모르드개가 내시를 그 왕을 암살하는 그 기록을 했던 하필 딱 그 얘기를 왕이 그때 들은 거예요. 와, 놀랍죠. 그래서 하만이 들어갔다가 모르드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전화위복이 돼서 모르드개는 왕궁 마차를 타고 나가고 하만은 그 앞에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상을 받았다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마 하만의 계략에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정확한 그 카이로스 타이밍에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행하고 해도 보상이 없다. 믿음대로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해도 나의 삶에 별로 보상이 없다. 그럼 우리는 좀 낙망하죠.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별로 되는 것도 없네. 별로 이렇게 해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을 잠시 유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사용하시느냐? 그것을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카이로스 타이밍에 그 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에 우리가 했던 모든 선한 것, 우리가 했던 모든 순종, 기도, 감사, 예배, 모든 선한 것이 한 번에 쏟아져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르드개의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고 이제 모든 게 다 모르드개도 이제 그 왕을 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승승장구하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형통함 뒤에는 반드시 예, 악한 자의 방해가 일어난다. 우리가 말하는 2차 공격이 반드시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승리를 거두고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악한 자가 그 찾아와서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 모르드개와 또 에스더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첫 번째는 꿇어 절하지 않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악한 자, 악한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다. 여기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만을 이야기하면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은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수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악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사울 왕에게 진멸해라, 명령했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로 상징되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후손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었다는 거죠. 참 이 끈질기죠. 하나님의 대적 원수는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 땅까지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반드시 호시탐탐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 사람을 높였는데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몰라도 하만을 왕이 높였어요. 높였고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꿇어 절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왕에게 꿇어 절했다 이러면 또 그 뭐 이해가 되겠지만 2인자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 이러면 꿇어 절했다 이 말은 인사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라고 했으면 아 모르드개가 인사성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꿇어 절한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한 번도 사람에게 인사했다, 사람에게 안부를 물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꿇어 절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언어예요. 종교적인 단어예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은 지금 왕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신적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은 거예요. 하만의 어떤 이 야심, 왕을 구슬려서 기만해서 매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백성들 대신들이 다 얘기했죠.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너는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꿇어 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모르드개를 볼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 이것이 세상이 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을 거역하는 자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면 어떤 반드시 대적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게 됩니까? 너는 거역하는 자다. 이런 반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르드개는 자기가 유다인임을 말하게 됩니다. 모르드개가 궁궐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다 절하는데 자기만 절 안 했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안 했어요. 다 무릎 꿇어서 절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 같은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만 안 했다. 이거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은 절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권하되. 자, 이거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권해요. 날마다 이렇게 하. 날마다 꿇어라. 괜찮다. 계속 얘기하는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돼. 마치 요셉에게 그 주인이 계속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던 것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마다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개가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에 권면에 듣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마디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페르시아 왕궁 한복판에서 정말 살기 등득한 이 페르시아 왕국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이 뭐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대신들이 아마 모르드개보다 더 지급이 높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겠죠. 모든 상급자들이 다 명령 너 왜 저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 나는 유다인이다 목숨을 걸고 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신이 시키는 대로 꿇어 절하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라 살아가는 대로 날마다 우리를 말하고 그곳에 꿇어 엎드려 절해라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어떤 유익이나 또 직장에서의 어떤 손해를 볼 일이 오거나 사업상의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자기 승진과 연관된 어떤 상황이 오거나 자기 학업이나 자기의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심지어 나의 어떤 목숨이 달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 괜찮아 한잔해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한 여러분 그런 정말 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한번 속아주는처럼 그냥 남들처럼 한번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일 없겠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누가 뭐라고 넘어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왕궁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뭐 다 이미 1차 포로 귀환 때 많이 돌아갔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왕궁에서 야 너 믿음 지켜야 돼 이 상황 속에서 너 믿음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무식하게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이런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무모하죠. 지혜롭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죠. 그러나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자기 신앙,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건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표적이 되겠죠. 그 사람을 노리겠죠. 대충 절하고 대충 있는 사람들이 표적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하는,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 가만 안 놔두겠죠. 표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노립니까? 하만이 노리는, 악한 영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는 하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모르드개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집요하게 노리고 그 사람이 망하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 겁니다. 날마다 곤면하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 날마다 우리에게 절하라, 우리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영권이라고,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유다인이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가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러니까 이곳은 직장이에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평소에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시인한 거죠.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라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 앞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이 사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 시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대우도 못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림받고, 그리스도인이 뭐 사는 게 뭐 그러냐, 거역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했던 고백들을 다 말해주시고 이 사람이 어떤 신앙했는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에스더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집에서나 캠퍼스 또 직장, 우리 삶에 처한 모든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러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꿇어 절하라고 말하는 하만과 같은 사람,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해라, 너 엎드려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모르드개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뒤에 이세벨의 2차 공격을 통해서 이 심각한 내면의 아픔을 또 낭망을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죽고 나만 없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밑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됩니까? 누가 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가 됩니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밑맞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때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온 세상이 다 버려도, 온 세상이 다 부인하고 다 무릎 꿇고 절하고 다 그곳에 동화될지라도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곳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오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로 에스더와 같이 또 모르드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